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심판일 뿐만 아니라 또 은혜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고대 사회는 현대 문명에 비해서 미개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 고대 사회가 현대 문명보다 미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 근대 사람들의 그 진보 사상에 대한 일종의 그 그릇된 신념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가 항상 현대보다 더 미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는 고전 다 옛날 사람이 쓴 겁니다. 옛날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면도 있고요. 인간에 대한 통찰력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저 우리 이제 장로님이 멕시코로 가시겠지만 남미에 가면 남미 원주민들이 만든 아주 엄청난 건축물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요, 현대 건축술로도 건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문명의 흔적들. 보통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 무슨 불가사의 이렇게 말해버려요. 인류의 불가사의다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대 문명이 얼마나 이렇게 찬란한 흔적들을 지금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희한한 사람들이요, 그거를 또 무슨 외계인의 흔적이다 또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 현대 과학 기술로도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다 현대인보다 더 미개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 만큼 엄청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돌과 진흙 대신에 구운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만큼 이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벽돌은 우리가 보는 브로크라든지 뭐 이런 붉은 벽돌과 다른 돌멩이보다 더 단단한 건축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벽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벽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벽돌은 돌보다 약하죠. 그런데 이 벽돌은 돌멩이보다 더 단단한, 그래서 여하튼 엄청난 이 건축물을 짓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본문의 표현들이 아주 오묘해요.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선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에 닿을 만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싶어 하는 이 사람들, 대단한 건축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지혜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런저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엄청난 건물을 짓는다든지 좋은 음악을 만든다든지 멋진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저런 문명의 흔적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가인의 후손들도요, 성을 만들고 그리고 음악, 뭐 각종 기계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는 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주신 창조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이 창조적인 지혜,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더 좋은 집이 있고 덜 좋은 집이 있죠. 더 멋진 건물이 있고 덜 멋진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더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 더 멋지게 짓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열매, 은혜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지혜, 창조적인 능력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사람들의 목적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창세기 9장 7절 보시면, 창세기 9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해서, 땅에 가득하라는 것은 이 땅 여기저기 막 퍼져가지고 그래서 아주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흩어지려고. 근데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좁은 지역에 아등바등 모여 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위계 질서가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좁은 지역에 많이 모여 있으면요, 이게 재화를 누가 가질 거냐, 예를 들면 양식을 누가 더 많이 먹을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필연적으로 갈등과 고통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포악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이게 온 땅에 가득하게 퍼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이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난 탑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받들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늘 자기를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보시려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시려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작정하시는데요.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주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 보시면 오늘 1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는데 다 한 족속 같은 언어였다고. 그런데 제가 어떤 언어학자들이 쓴 글 읽어봤어요. 세상에 언어가 많은데요. 이게 다 뿌리뿌리 찾아가면 한 언어라고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하는 언어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한 언어였는데 이게 다 뒤섞여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어가 나뉘어진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측면은요.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죠. 이를테면 우리 창세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보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막으셨는데 그거는요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쫓겨난 것은 심판이지만 쫓아내신 것은 또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은 심판이고 그것은 죄에 대한 벌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또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통해서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통해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서로 마음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마음을 모아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지 서로 계획을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거는요 아주 안 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마음 통해가지고 좋은 일을 자꾸 하려고 해야지 서로 자꾸 마음을 통해가지고 누구를 더 막 궁지에 몰아붙인다거나 막 어려운 일을 만들어낸다거나 막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마음 모아가지고 좋은 일을 자꾸 하려고 해야지 교회 안에서 마음을 통해가지고 못된 일을 계획하고 막 이게 악한 일을 만들고 막 남들에게 들키면 창피할 만한 일을 하고 이런 거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럴 때는 오히려 마음 안 통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교회 안에 이게 패거리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또아리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막 마음이 통해가지고 막 이 교회 안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항상 교회 안에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 이게 마음을 통해가지고 뭐를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통해가지고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 안 통하는 외국인들 만날 때마다 아 이거는 심판의 결과구나 생각해야 되고 또 말 안 통하는 외국인들 만날 때마다 아 이거는 또 한 측면에서는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을 읽을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금 언어가 혼잡하게 돼가지고 서로 안 통하게 됐는데 그래도 본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온 땅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모으시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난곳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그 난곳방언이라는 거는요. 사투리 있잖아요. 사투리. 저는 늘 이렇게 어디 가서 눈썰미 있는 분들은요 저보고 경상도 사람이냐 그래요. 저는 제가 웬 경상도, 저 전라도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제가 난곳 방언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난곳 방언이라는 거는 한국말이어도 전라도 말 다르고 경상도 말 다르고 서울 말 다르고 이게 자기 어릴 때 말이 더 친근하게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난곳 방언이라는 거는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아주 친숙한 그런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설교는 아마 아람으로 했을 거예요. 그 시절에 사도들은요,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 다 이렇게, 그런데 한 언어로 설교를 했는데 듣는 거는 전부 다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때 나타내는 영광의 첫 번째 일종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읽었을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언어가 다 다른 족속들이지만 주님을 찬송할 때는 다 한 마음으로 한 언어로 이렇게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한 언어가 한국말일지 영어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누구 어떤 언어를 쓰든지 그게 의미가 통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요, 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1장을 읽을 때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죠.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제 이 어떤 심판의 결과고 또 은혜의 흔적인데,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창조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 받들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